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오늘 유엔 총회 연설에서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한 외교적 해법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주요 6개국과 이란의 핵 협상을 예로 들며 목적 달성을 위해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미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시리아 폭력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 대응하는 각국의 군사적 협력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문제는 특히 오늘 오바마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또 우크라이나 사태도 논의될 것이라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인들을 석방할 경우 이란도 3명의 미국인들을 석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로하니 대통령은 어제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만일 미국이 이란인들을 석방하면 이란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들도 신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에는 현재 워싱턴포스트 신문의 제이슨 리자이안 기자를 비롯해 아미르 헤크마티 전 미 해병대원, 기독교인 사이드 아베디니 씨 등 미국인 3명이 수감돼 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대해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아직 이란으로부터 그 같은 의견을 직접 듣지는 못했다며 사태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이란의 핵활동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모두 19명의 이란인들을 수감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일본으로 송이버섯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제1조선인총연합회 의장의 아들 허모 씨가 무죄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허 씨는 오늘 일본 교토 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피고 측 신문에 송이버섯이 북한에서 생산된 것임은 알고 있었지만 이를 수출한 곳은 일본이 아닌 한국이라고 생각해 범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허 씨는 지난 2010년 9월 일본 무역업체 도호사와 공모해 북한산 송이버섯 3톤 분량 시가 760만엔어치를 중국을 경유해 일본에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허 씨와 함께 기소된 조총영 산하기업 조선특산물판매대표 김모 씨는 검찰 측 신문에 송이버섯이 일본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허 씨와도 이를 협의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국적 에너지 기업인 로열 더치 쉘사가 미국 알래스카주 인근 북극해에서 벌이던 석유 시추 작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쉘사는 성명에서 알래스카 베로우 마을에서 서쪽 해상으로 240km 떨어진 추크치 해에 대한 탐사 결과 석유와 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시추 작업을 계속 벌이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쉘사는 또 시추 작업에 소요되는 높은 비용과 미 연방정부의 예측할 수 없는 환경 규제도 2km 깊이의 심해 유정을 덮기로 결심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성명에서 쉘사의 석유 시추 작업 중단을 크게 환영한다며 오늘은 북극과 시추 작업에 반대해온 모두를 위한 승리의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콩에서 오늘 도심 점거 시위 1주년을 맞아 의회 앞에서 침묵 시위와 거리 행진 등 다양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지난해 9월 28일 경찰이 9년 만에 최루탄을 발사한 것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로 최루탄 발사 시간인 오후 5시 58분부터 15분간 침묵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또 시위의 상징인 노란 우산을 펼쳐들고 가두 행진을 벌였으며 렁추닝 홍콩 행정장관을 악마로 묘사한 그림도 등장했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렁 장관의 집무실과 정부 건물들의 철제 장애물을 배치했지만 지난해와 같은 도심 점거나 물리적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에서 어제 유엔 평화유지군이 무장괴한들의 공격을 받아 병사 한 명이 숨지고 네 명이 다쳤습니다. 유엔은 어제 무장괴한들이 노스타르프루의 멜린 마을 인근에서 보급 차량을 호송하던 평화유지군을 공격해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부상을 입은 병사 가운데 한 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에 따라 수단 정부에 이번 사태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공격범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9월 28일 월요일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방문 중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라고 강조한 것은 대북 경고 메시지라고 한국 정부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북한이 당창 건 70주년을 앞두고 속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북한에 대해 대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유엔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를 거론하며 비난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에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6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고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시 주석은 북한을 겨냥해 유엔 안보리에 위배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영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미중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We will not accept North Korea as a nuclear weapon state.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ve reaffirmed our commitment to the complete and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 peaceful manner.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자신과 시 주석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모두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거나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위배되는 어떤 행동에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의 발언은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장거리 로켓 발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공개적인 경고로 풀이됩니다. 시진핑 주석이 공개 석상에서 북한 정권의 도발 행동을 하지 말라고 직접 경고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 주석은 이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가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당사국들이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확고하게 진전시키고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발언은 한반도와 관련해 비핵화 실현, 평화와 안정 수호,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인 핵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중국 정부의 3대 원칙을 재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시 주석은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나 북한 정부가 도발을 강행할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두 정상은 이밖에 사이버 안보, 기후변화, 경제,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핵 문제, 평화 유지 활동, 인권 문제와 두 나라의 인적 교류 등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사이버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이버 해킹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사이버 범죄 등에 대응해 두 나라가 고위급 대화 채널을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미국과 중국이 서로 대립하지 않고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며 국제 현안에 공동 대응한다는 기존의 합의를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나 중국 내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미국을 처음으로 국빈 방문한 시진핑 주석은 앞서 오바마 대통령의 환대 속에 백악관 앞에서 미 의장대 사회를 받는 등 공식 환영식을 가진 뒤 정상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한 건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두 정상은 지난 2013년 6월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첫 회담을 가진 뒤 9월에 러시아에서 열린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지난해 3월 네덜란드에서 열린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별도로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후 지난해 11월엔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네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었습니다. 뷰 뉴스 김영권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동에 반대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대북 정책의 전략적 변화로까지 보는 데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5일 워싱턴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6자회담이 이뤄낸 9.19 공동성명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가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고 믿는다며 모든 유관 당사국들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성취하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진전시키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의 발언은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4차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친 상황에서 나와 주목됩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 때보다 발언 강도가 한층 세졌다는 평가입니다. 시 주석은 베이징 정상회담 당시엔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와 안정 수호를 위해 힘쓰겠다며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는 수준에서 발언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2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시 주석의 발언이 사실상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다분히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겨냥한 행동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자신들의 기대와는 달리 시 주석이 이런 경고성 반응을 보인 데 대해 북한의 불만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시 주석의 발언으로 중국의 대북 정책이 전략적으로 변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26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미중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 요약 발표문에는 시 주석의 북핵 관련 발언은 빠져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여전히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으려는 속내가 드러난 게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이에 대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보는 시각은 여전히 있지만 핵과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려는 시도에 대한 반대 입장은 분명하다며 시 주석이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자제할 것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그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핵실험 자체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만약에 북한이 이제 그런 행위를 한다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에도 동참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강조한 것은 새삼스러울 게 없지만 시 주석이 공개석상에서 발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10월 도발설이 나오는 가운데 미중 정상이 한 목소리를 낸 것 자체가 북한의 압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이번에 미중 정상이 북한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면서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응한 추가 제재 문제도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온 대북 메시지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또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북한 비핵화 협상 재개 문제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한국의 북한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를 노시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북 메시지가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보시고요. 또 그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시진핑 주석의 대북 메시지는 과거에 비해서 좀 더 북한에 대한 그 강한 압박 이쪽으로 좀 흐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한반도의 긴장 조성을 반대한다. 또 유엔 결의 위반을 반대하는 그러니까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 이런 그 메시지를 그 내놨는데요. 이것은 결국 북한의 그 장거리 로켓 발사 이 부분에 대한 경고의 성격이 우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의 시진핑 주석의 발언이나 중국의 최고 지도부의 발언들은 북한을 상당히 의식하는 발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3차 핵실험 때도 그랬고 또 장거리 로켓 발사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이제는 좀 더 그 대북 경고가 그 좀 더 그 강하게 나오고 있는 뭐 이런 형태가 지금 그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 정상회담 후에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 양측의 공동 네네. 발표문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역시 이제 북한에 대한 과잉 자극은 하지 않겠다. 이 부분이 중국의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한편으로는 한반도 긴장 조성을 반대한다는 강한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북한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지 않겠다. 이것도 또 중국의 입장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중국으로서는 북미 관계가 그 개선돼야 되는 또 북핵 문제가 풀려야 되는 그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북중 관계의 전통적 이해관계 이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을 압박 일변도로 몰아붙이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상당한 북중 관계 훼손이 또 불가피하다 이런 점에서 북한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다른 차원에서는 북중 관계의 그 탈출구들을 좀 만들어내는 이런 측면도 그 중국이 갖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 주석의 발언이 중국의 대북 정책의 전략적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중국의 대북 정책이 전략적으로 변화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략적 변화라고 한다면 북중 관계를 그 외교 관계로서 보통의 국가 간 관계로 그 바꾼다 이렇게 봐야 되고 또 핵 문제나 또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서 중국이 유엔 제재에서 아주 강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중국이 그 정도까지 갈 의사는 갖고 있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중국의 대북 정책이 역시 지정학적인 측면이 또 고려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중국이 북한을 그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는 이런 쪽으로는 가진 않는다. 이렇게 본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그런 전략적인 차원에서의 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속에서 또 하나는 북한이 그런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제어하는 그런 뭐 이중의 딜레마가 현재 중국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중국의 입장은 전략적인 변화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또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이 기존 입장을 그냥 재확인하는데 그친 건가요? 아니면 좀 다른 게 있는가요?
현재로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기존 입장과 크게 차이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중 양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이룩한다 이런 약속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발언을 했고
네.
북한의 핵 보유국은 인정하지 않는다.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이것을 요구하는 그런 정도의 입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나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서 그동안 가져왔던 그런 그 입장, 이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쿠바와의 국회 정상화 그리고 이란 핵 문제 해결 이 부분에서의 어떤 마무리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돼서 더 강한 입장으로 그 선회했다기 보기보다는 현재 입장을 유지하는 그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회담 결과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나 4차 핵실험 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이제 미중 정상회담 결과 이것만으로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것이 중요한 영향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그것만으로는 그 북한의 행동을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28일자 노동신문에 보면은 위성 발사와 핵 억제를 강화하는 자주적 권리 행사다 이렇게 노동신문에서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야기는 결국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북한은 현재로서는 마이웨이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에서 특히 시진핑 주석의 대북 강경 그 신호가 왔습니다만 북한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좀 더 자신들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맞받아쳤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특히 이 노동신문에서 그 장거리로켓 발사 의지랄지 이런 것들이 표명된 것은 좀 이례적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최근에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시도 또 그런 의지 표명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외적인 그런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28일부터는 이제는 노동신문,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그러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것은 북한이 실제 위성 발사, 북한식 표현은 위성 발사입니다만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할 의지가 매우 강하다. 이것을 볼 수 있고 또 그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이런 쪽의 행보를 북한이 지금 펼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과거보다 좀 강경한 그런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다고 하면 북중 관계는 네네. 어떻게 될까요?
역시 북중 관계는 뭐 지금 그렇게 썩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만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방중은 더더욱 멀어진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집권 4년 차인 김정은 제1위원장의 그 방중, 베이징 방문을 상당 기간 또 뒤로 미루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네.
그 북중 관계 악영향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현재 북중 관계가 썩 좋지 않은 이런 흐름에서 북중 관계가 더 나빠지는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 이런 그 입장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북중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좀 더 북한도 그렇고 특히 중국이 어떤 식의 스탠스를 보이느냐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10월 10일 북한의 조선노동당 창당 70돌 기념행사에 중국 측의 인사가 어느 수준에서 갈 것이냐 이 부분이 우리의 그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 네.
역시 장거리 로켓 발사는 북중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이번 회담이 북한 비핵화 협상 재개 가능성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금 뭐 그 이번에 그 미중 정상회담 이 과정에서 비핵화 협상 재개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좀 등장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대화에 대한 의지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표현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현재 그 북한과 국제사회가 평행선을 긋고 있다. 그러니까 심리전을 펼치면서 상호 간의 삿바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 과정이다 이렇게 본다면
네.
지금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 이 결과 이후에 비핵화 협상 부분은 아직까지는 특별한 그런 그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와 함께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온 대북 메시지의 의미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북한이 유엔에서 대북 경제 제재를 거론하며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은 27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특정 국가에 가해지는 경제 제재는 지속적인 발전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제재의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대북 제재를 들었습니다. 리수용 외무상은 핵무기 개발 중단 요청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자 미국이 보복을 하고 있다며 미국이 북한을 사회주의 체제에 무너뜨리려고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제재에도 아랑곳 없이 북한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곳곳에서 속도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댐과 건물 건설 등 공사 현장마다 총 돌격전과 함께 대규모 열병식도 준비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최근 함경북도 나선시를 방문해 수해복구 작업을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일까지 무조건 끝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인민군대가 나선시 피해복구 사업을 전적으로 맡아 당 창건 기념일 전으로 완전히 끝낼 때에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시고
북한 당국은 또 댐과 발전소 등 각종 대형 건설 사업과 함께 평양 대동강 쑥섬에 건설 중인 과학기술 전당도 10월 10일까지 완공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과학의 섬으로 전변되고 있는 쑥섬에서 청공격전의 기상이 세차게 날아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김정은 제1위원장은 미래 과학자거리 5월 27일 수산사업소 금산포 젓갈가공공장 백두산 성군청년발전소 건설장 등을 차례로 찾아 당 창건 기념일 이전까지 건설을 마치라고 지시했습니다. 탈북자들은 당 창건 같은 정치적 기념일에 맞추기 위해 속도전을 벌이는 경우 날림 공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북한군 출신으로 2009년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자 권효진 씨입니다.
그러니까 지방들에서 돌격대를 조직해가지고 올라가서 그 아파트를 건설하면은 너네 빌리비 몇 개 준다? 예, 뭐 얼마 준다? 뭐 이렇게 걸었는데 그 기간전이 끝나지 않으면은 그것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파트 그 건설하는 다른 여단, 그러니까 그 돌격대 여단을 조직하는데 각 도마다 한 개 여단씩 조직하거든요. 그런데 크기가 또 자재를 도둑질해서 그래서 또 예, 저들 아파트 건설하고 하는데 그저 날림식이죠. 그
북한 당국은 학생들을 동원해 당 창건 행사 준비를 하는 한편 대동강에 대형 수상 구조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6,000평방미터로 축구장 크기만한 이 구조물은 나무 판자로 바지선을 연결한 것으로 당 창건 70주년 기념 공연과 불꽃놀이 등에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특히 평안북도 동창리 발사장에 장거리 로켓 발사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렇게 각종 건설 공사를 다그치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려는 것은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김정은으로서는 뭘 가지고 자기의 권위를 높일 수 있을까? 아, 지금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뭘 만든다고 유언지다 뭐다 만들고 있지만 그건 인민생활과 저는 관계가 없는 거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중점을 두지 않겠는가.
한편 평양 외곽의 미림 비행장에서는 당 창건 70주년을 기념해 김일성 광장에서 거행될 대규모 열병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미국의 민간기업인 구글이 촬영한 인공사진을 보면 북한은 약 3만 명의 병력과 장갑차, 240mm 방사포와 노동미사일 등을 동원해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군사당국은 열병식에 어떤 무기가 등장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북한이 수중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등장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의 말입니다.
북한이 이미 지난 봄에 실험을 단행했기 때문에 아마 모형을 들고 나와서 그것이 SLBM, 즉 잠수함에서 쏘아올리는 미사일이라고 공개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2년 열병식에서 사거리가 최대 12,000km로 추정되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개한 데 이어 2013년에는 진위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핵배낭까지 등장시킨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중국, 한국과 함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경고와 함께 대화의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 무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대니엘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말입니다.
All five of the partner countries in the six-party talks process entered a solemn commitment to North Korea that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의무와 약속을 이행할 경우 관련국들은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체제와 관계정상화, 그리고 경제적 지원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에 앞서 성김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도 북한과 진정으로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평양이든 다른 곳이든 장소는 중요치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추석 연휴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는 탈북민들을 위해 한국의 한 사찰에서 합동차례와 민속놀이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소식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불경 소리가 들리는 경건한 분위기입니다. 여기는 서울 양천구에 있는 조계종 법당인데요. 추석을 맞아 고향에 가지 못하는 탈북민들을 위한 추석 합동 차례상을 마련해 북쪽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계종 국제선센터의 천조스님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지척에 두고도 가지 못하는 고향이 있고 어른들 이렇게 차례를 모시고 싶은데 못 모시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역에 그런 분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그래서 한 100여 분 모셔가지고 합동 차례도 우리 남한 식구들이랑 같이 지내고 또 점심도 드시고.
떡과 과일, 각종 나물들로 정성껏 차린 차례상 앞에 절을 한 탈북민들. 북쪽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생각이 더 간절해지는데요. 이렇게라도 조상을 기릴 수가 있어서 마음이 놓입니다.
이 절에서 그렇게 다 도와주니까 기분이 좋죠. 차례도 그렇게 다 잘 지내주니까 집에서 또 지내려고 봐.
너무 가고파요. 고향집 풍경은. 담장 넘어 이제 호박꽃이 피고 코스모스 피고요. 죽기 전에 통일대 딸도 보지요. 20년 전에 갈라진 딸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 시간이면 가고 두 시간이면 볼 수 있잖아요. 우리 딸은 두 시간이면 딱 봐요. 평양에.
기주야 엄마다. 내 나이 이제는 83이니 어찌리 다시 볼 것 같지 못하니까.
이런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우리로서는 너무 감사하죠. 따뜻한 남쪽 나라에 와서 너무 잘 지내고 계시니까 하늘 아래에서도 이쁘게 봐주고 그리고 걱정 마시라고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국제선센터는 이렇게 매년 탈북민들을 위한 합동 차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차례를 지낸 후에는 투호 놀이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면서 추석 분위기를 마음껏 즐겼습니다.
투호 놀이라고 우리 전통 놀이도 하고 팀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장기자랑을 하는데 흥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사회자가 필요 없이 그냥 즉석에서 나와서 하는데 제가 여기 와서 행사한 이래 오늘이 제일 밝고 건강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흥이 많은 탈북민들, 노래와 춤으로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니까 재밌어요. 동그란 통 안에 친구가, 친구는 뭐냐, 너 한 1점 냈지만 저는 혼내가지고
노래할 수 있어.
그 대신 친구랑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어요.
우리가 북한에 있는 며지도 못 가고 대화도 못하는데 여기 와서 서로 모여서 대화하고 이렇게 즐기고 차례도 할 수 있고.
그래도 여기서 행사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또 서민들을 위해서 많이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데 와야만이 서로 서민 동포들을 다 아는 얼굴도 있고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도 많구나. 그래 이래 다 같이 모여서 이래 서로 지금 이렇게 참석하니까나 좋아요.
절에서 하는 행사지만 종교와 관계없이 흥겹게 어우러진 자리인데요.
기독교요.
기독교. 그럼 절에 오시기 조금은 힘들지 않으셨어요? 절에 오시기?
네. 괜찮아요. 우린 다 이거 처음 접하니까 골고루 다 하면 다 다양하게 재밌어요. 함자선 집에서 못하는 일 이것을 다 같이 할 수 있고.
해마다 이어지는 행사에 함께하는 신도들도 늘고 있습니다.
낯설지 않아졌고 그 말투가
이제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것 같아요. 위패 적을 때도 막 좀 몇 번 물어보고 그러면 맘상해 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적는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는 뭘 얘기하는지도 알 것 같고, 이분들도 되게 자연스럽게 응대해 주세요. 내가 발음이 이상한 것 같아요. 종이를 주시면 제가 적어 드릴게요.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올해.
한 사람이. 아까 주인 나왔어요. 두 개씩 나눠줘요.
지금
한
사람
두 개씩
나눠주세요.
양천구 국제선센터 인근에는 약 300여 명의 탈북민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번 합동차례와 추석 행사뿐 아니라 탈북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교육과정과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천조스님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해마다 명절 때 하고 또 이제 저희들이 매월 이분들이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살 수 있게 정착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제 사찰이라는 곳, 또 종교라는 것이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잘 살게 도와주는 것이 종교의 기능이라면은 이 양천구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종교가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종교를 떠나서 민족 행사일 때는 우리 문화도 알리고 우리 문화를 또 함께 나누는 그런 행사를 가지고, 그런 취지에서 다문화 행사라든지 세트민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보유의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조은정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네, 제70차 UN 총회가 미국 뉴욕의 UN 본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열린 UN 개발 정상회의에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주요 나라 정상들이 연설을 통해서 국제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네, 이 UN 개발 정상회의, 이번 UN 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수많은 나라 정상들이 참여를 했는데, 먼저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27일 UN 개발 정상회의 연설에서 빈곤과 기아를 근절하기 위해서 아직도 국제사회가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Billions of our fellow human beings are at risk of dying from diseases that we know how to prevent.
오바마 대통령은 수십억 명의 인류가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목숨을 위협받고 많은 아이들이 모기에 물려 사망한다며, 이는 도덕에 어긋나는 행위이고 심각하게 부당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국제사회에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빈곤과 기아 근절을 위한 미국의 계획, 구체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밝혔죠?
네, 오바마 대통령은 UN이 새롭게 채택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에 미국도 동참한다고 밝혀서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나의 대통령 임기 동안 또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미국과 전 세계에서 교육과 주거, 보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반면 빈곤 종식을 막는 걸림돌로 부패, 불평등, 성차별, 전쟁, 기후변화를 꼽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 국가가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척도는 여성을 대하는 방식이라며, 여성 차별을 전통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같은 문제 외에도 평소 오바마 대통령은 기후변화에도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한 언급도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12월 파리에서 열리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강력한 국제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인데, 특히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해수면 상승과 가뭄으로 가장 큰 부담을 지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지난주 미국 의회 연설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을 언급하며, 이는 도덕적인 요청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유엔 총회에서 각국 정상들과의 만남도 있을 텐데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러시아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과도 만날 계획이라고요.
네, 두 정상이 오늘 유엔 총회에서 각각 기조연설을 할 예정인데요. 별도로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러시아가 시리아에서의 군사 개입을 중단하고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는 최근 시리아에 공군기를 배치하는 등 군사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양국이 외교적으로 조금 껄끄러운 관계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두 나라 정상이 오랜만에 만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난 게 마지막입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은 오바마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열기로 결정한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이 러시아를 외면해온 정책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또 오바마 대통령과 쿠바 지도자 간의 만남도 눈길을 끌고 있네요.
네, 오바마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29일 유엔 총회에서 별도로 만날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54년 만에 국교 정상화 이후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카스트로 의장은 지난 4월 파나마에서 열린 미주기구 정상회의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가진 바 있고요. 또 이달 초 프란치스코 교황이 쿠바에 이어서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이를 계기로 이례적으로 전화통화를 한 적도 있습니다.
네. 자, 이 밖에 오바마 대통령의 주요 일정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오바마 대통령은 두 차례의 고위급 회의에 의장으로 참여해서 주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유엔 평화유지 정상회의를 유엔과 8개 다른 나라들과 함께 주재합니다. 또 내일은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을 비롯한 폭력적 극단주의를 퇴치하는 방안에 대한 정상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조은정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소식 알아볼 텐데요. 시진핑 주석이 유엔 무대에서 개발 도상국들에 대한 대규모 지원 방안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네요.
네, 시 주석은 26일 유엔과 공동으로 제1회 남남협력원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남남협력은 개발도상국 간 협력을 의미하는데요.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6대 100개 지원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100개의 빈곤 퇴치 사업, 100개의 농업 협력 사업, 100개의 무역 촉진 사업, 100개의 생태 보호 사업, 100개의 병원 사업, 100개의 학교 사업을 개발 도상국들에서 펼쳐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시 주석의 말을 들어보시죠.
中国将向发展中国家提供12万个
시 주석은 이 밖에 향후 5년간 중국의 개도국에 12만 차례 중국을 방문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15만 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개도국 국민 50만 명에게 직업 기술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남남협력 발전 학원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밖에 세계보건기구에 200만 달러의 현금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숫자가 만 명 단위인데 규모가 굉장히 크군요.
예, 시 주석은 남남협력원탁회의에 앞선 유엔 개발정상회의 연설에서도 별도의 개도국 지원 방안들을 발표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 주도의 남남협력 지원기금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중국이 우선 20억 달러를 출연해 기금을 설립하고 또 이 기금에 대한 지원 규모를 2030년까지 120억 달러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금은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추진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 주석은 아울러 세계 최빈국, 내륙의 개도국, 도서국가 등이 중국으로부터 빌려간 부채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탕감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혹시 그 또 다른 지원 계획도 있나요?
네, 있는데요. 여성에 대한 지원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시 주석은 어제 유엔 여성기구에 1천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향후 5년간 중국의 개발도상국에 100개의 여성아동 건강사업을 통해 의료 전문가를 파견해서 순회 검진 활동을 펼치고 100개의 행복한 학교 사업을 통해 빈곤 여성과 어린이들의 학습 지원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도국 여성 3만 명을 중국으로 초청해 훈련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10만 명의 개도국 여성들에게 직업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시진핑 주석도 역시 유엔 방문을 계기로 이 각국 정상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각국 정상들의 면면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시 주석은 회담도 주로 개발도상국 정상들과 했는데요. 셰이크 아시나 방글라데시 총리, 루마니아 대통령, 나이지리아 대통령, 시에라리온 대통령 등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네, 조금 이례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같이 이 중국이 개도국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배경 뭘까요?
네,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등 제3세계 개도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이 개도국이며 제3세계에 속한다는 1974년 덩샤오핑 주석의 유엔 총회 연설을 언급하며 중국이 40여 년간 거대한 발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개도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남남협력은 개도국이 연합해서 스스로를 부강하게 하는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소식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관한 소식인데요. 유엔에서 어떤 안건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죠.
네, 아베 총리는 일본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26일 독일, 인도, 브라질 정상들과 G4 회동을 열고 안보리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현재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등 5개국만 독점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회의 개편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서 유엔 회원국들을 상대로 한 노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가을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낸다는 목표입니다.
네, 이 G4 정상회담 이번이 처음 열리는 건가요?
네, 2004년 이후 이번에 11년 만에 열렸습니다.
네.
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 등은 현재 5개 나라인 상임이사국을 11개 나라로, 10개인 비상임이사국을 14개 나라로 늘리는 안보리 개편안을 2005년에 제안했지만 중국의 반대로 무산됐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베 총리도 역시 유엔 개발 정상회의에서 연설을 했죠.
네, 아베 총리는 27일 연설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제 협력 관계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의 아젠다의 실현은 구라의 남북의 2분법을 넘어
아베 총리는 이 세계적인 의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북남 이분법을 극복하고 대신 모든 국가들과 민간 부문, 시민사회가 각각의 역할을 하는 새로운 국제협력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밖에 오는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하고 일본이 다른 나라들을 지원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아베 총리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도 유엔 총회 기간 동안 짧게 만났다고요?
네, 회담을 따로 연 건 아니고 짧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일본 언론에 따르면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27일 유엔 본부에서 잠시 만났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는 10월 말경에 열릴 한중일 정상회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박 대통령은 서울에서 만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두 정상의 대화를 나눈 건 지난 3월 리 콴유 싱가포르 전 총리 장례식 이후 6개월 만입니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각각 정상으로 취임한 이후 두 나라 관계가 악화됐고 정상회담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유엔 총회에 참석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개발정상회의 상호 대화에 참석했다고요?
네, 개발정상회의는 유엔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인 경제개발과 빈곤 퇴치를 위해서 각국 정상들이 만나서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고 대화를 하는 자리인데요. 한국의 박 대통령은 지난 27일 유엔 본부에서 열린 개발정상회의 상호 대화를 칠레의 미첼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과 공동 주재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이 지난 1960년대와 70년대 경제개발과 빈곤 퇴치를 위해 실시한 새마을운동을 적극 소개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 박 대통령이 어떤 점을 역설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네, 박 대통령은 한국이 과거 빈곤 퇴치에 성공한 것은 교육과 강력한 정부의 지도력이 주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은 한 세대 만에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한국이 경제개발에 성공한 배경으로
경제기획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설립 그리고 새마을운동을 꼽았습니다.
박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이틀 연속 언급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은 전날인 26일 UN개발계획 UNDP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공동주최한 새마을운동 고위급 특별행사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박 대통령은 지난 60년대 한국이 강력한 최고 지도자의 지도력과 적극적인 국민 참여 또 인센티브 등을 통해서 새마을운동을 벌였고 또 이는 결국 빈곤 퇴치와 농촌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자, 박 대통령도 역시 각국 정상들과 활발한 정상 외교를 펼쳤죠?
네, 박 대통령은 27일 파키스탄 총리, 덴마크 총리, 그리고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대통령과 잇따라 만나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파키스탄의 나와즈 샤리프 총리를 만나 발전소 항만 현대화 계획 등 양국 간 경제협력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네, 경제협력 문제라면은 일종의 세일즈 외교를 펼친 것인데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와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네, 박 대통령은 한국 나이지리아 정상회담에서는 나이지리아의 1차 전력 민영화 사업에 한국 전력의 성공적인 참여를 기쁘게 생각한다며 2차 민영화 입찰에도 한국 기업이 참여해서 나이지리아 전력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은 나이지리아 부하리 대통령에게 양국 간 이중과세 방지 협정 발효 문제와 석유 개발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유럽 국가인 덴마크 총리와도 만났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박 대통령은 이날 라르스 레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와 만나서 의료기기와 제약 분야 협력 그리고 북극 항로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내일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북한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에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6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고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저녁에서 오후 들어 많은 구름이 예상됩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13도, 낮 최고 24도, 남포는 최저 15도에서 최고 22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도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해주 최저 16도, 최고 27도, 개성은 최저 14도, 최고 26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구름 많이 끼겠고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는 오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겠고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미 동부 뉴욕에서 쿠바 수도 아바나까지의 항공노선이 추가됩니다. 미국의 저가 항공업체인 제트블루사는 오늘 성명에서 미국 쿠바 간 상업항공여행 개시를 앞두고 두 번째 전세기를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왕복 노선은 쿠바 여행서비스 측과의 협약으로 운영되는 직항편으로 오는 12월 1일부터 매주 화요일 취항합니다. 미국 정부는 쿠바 여행서비스 측에 이 같은 항공 노선을 관리할 수 있도록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 업체는 현재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아바나까지의 두 개 노선 중 한 개를 운영 중입니다. 지난해 12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를 선언한 지 한 달 만에 양국 간 새 규정이 선포됐으며 이에 따라 미국 항공사들은 재무부의 특별 허가 없이도 쿠바와의 항공 운항 사업을 승인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민간 항공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양국 정부 당국자들 간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양국 협상 대표들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아바나에서 관련 회담을 개최합니다. 미국이 이란인들을 석방할 경우 이란도 3명의 미국인들을 석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로하니 대통령은 어제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만일 미국이 이란인들을 석방하면 이란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들도 신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이들의 무조건적인 석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대해 존 케리미 국무장관은 아직 이란으로부터 그 같은 의견을 직접 듣지 못했다며 사태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이란의 핵활동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모두 19명의 이란인들을 수감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일본으로 송이버섯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제1조선인총연합회 의장의 아들 허모 씨가 무죄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허 씨는 오늘 일본 교토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피고 측 신문에 송이버섯이 북한에서 생산된 것임은 알고 있었지만 이를 수출한 곳은 일본이 아닌 한국이라고 생각해 범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허 씨는 지난 2010년 9월 일본 무역업체 도호사와 공모해 북한산 송이버섯 3톤 분량 시가 760만 원어치를 중국을 경유해 일본에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국적 에너지 기업인 로열 더치 쉘사가 미국 알래스카주 인근 북극해에서 벌이던 석유 수출 작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쉘사는 성명에서 알래스카 베로우 마을에서 서쪽 해상으로 240km 떨어진 추쿠치 해에 대한 탐사 결과 석유와 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파악되지만 시추 작업을 계속 벌이기에는 충분치 않은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쉘사는 또 시추 작업에 소요되는 높은 비용과 미 연방정부의 예측할 수 없는 환경 규제도 2km 깊이의 심해 유정을 덮기로 결심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성명에서 쉘사의 석유 시추 작업 중단을 크게 환영한다며 오늘은 북극과 시추 작업에 반대해온 모두를 위한 승리의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콩에서 오늘 도심 점거 시위 1주년을 맞아 의회 앞에서 침묵 시위와 거리 행진 등 다양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지난해 9월 28일 경찰이 9년 만에 처음으로 최루탄을 발사한 것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로 최루탄 발사 시간인 오후 5시 58분부터 15분간 침묵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또 시위의 상징인 노란 우산을 펼쳐들고 가두 행진을 벌였으며 렁추닝 홍콩 행정장관을 악마로 묘사한 그림도 등장했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렁 장관의 집무실과 정부 건물들에 철제 장애물을 배치했지만 지난해와 같은 도심 점거나 물리적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에서 어제 유엔 평화유지군이 무장괴한들의 공격을 받아 병사 한 명이 숨지고 네 명이 다쳤습니다. 유엔은 어제 무장괴한들이 노스타르프르의 멜린 마을 인근에서 보급 차량을 호송하던 평화유지군을 공격해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부상을 입은 병사 가운데 한 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